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10절 말씀까지 모두
우리의 시선을 끄는 대표적인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뒤를 이어서 곧 이 베드로와 요한에 의한 앉은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들이 왜 처음에 이런 사건들을 서두에 놓아야 하고 이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알 필요가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비슷한 사건을 복음서에서도 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들과 얼마든지 복음서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당연히 기적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은 옳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있는 곳에 있는 기적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기적들이 어떤 내용과 어떤 목적을 가지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아주 격론이 일고 있는 셈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지고 병이 걸리지 않고 귀신이 꼭 쫓겨난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 사건들을 그런 의미에서 도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에 의한 앉은뱅이를 고치는 사건과 꼭 같은 어떤 하나의 모형을 마태복음에서 우선 만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으로 가시면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복음서에는 이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과 귀신을 쫓아냈다, 환자를 고쳤다 하는 것이 늘 같이 뭉쳐진 사건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이 의도하는 바는 이것이 틀림없습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이 교회에 옮겨졌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 기록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명령이 내리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일은 우리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무상통하는 일과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는 이 사건이 터집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만 혼자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들을 전하시고 그 권세를 시행하시면 우리는 모두가 그래서 그 일에 대한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오면 그것이 주님께서 하시던 일이 교회에, 즉 신자들에게 이양된 것을 보게 되고 여기에 바로 오늘날 교회가 가져야 하는 그 책임과 권리를 찾아보게 되는 근거구조를 만나게 되는 셈입니다. 이 마태복음도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여러분 지금 표신대를 다시 한번 보시면 4장 조금 앞쪽으로 하셔서 3장 13절을 보십시오. 넘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바로 앞에 3장 13절 넘길까봐 이렇게 잘 가르쳐드려도 꼭 넘기신단 말이죠.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라. 그 주님의 공생애를 보시면 태어나시고 30년 동안은 뭘 했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맨 처음 그 시작이 이 세례 받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4장 초두에 나온 것 같이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읽은 대로 23절 이하에 있는 것 같이 이제 복음을 실제로 전하십니다. 똑같이 사도행전도 이 처음 예수님의 공생애를 염두에 두고 배열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되 그 전함과 그 전함으로 말미암는 기적이 한데 어우러져 나오는 것으로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셈입니다. 교회에게 준 이 권세, 즉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어떤 권세냐 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옛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했던 일로부터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어 도대체 어떤 부름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주님의 공생에 있어서도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이것이 뒤섞여 나오고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에게 아니 초대교회에 허락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 일의 증언이 된 이 일에 그 실행하는 일에서 기적이 도입되느냐 하는 것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이것이 우리의 불행을 면하게 하고 고통을 제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며 기쁘게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2장으로 가시면 이 부분에 대하여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입니다. 그때에 눈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고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자, 이 사건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 쪽에 선 것이 아니라고 부득부득 우겨야 되는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야만 될 입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들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적을 부인할 방법은 없고, 그러나 예수님을 인정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걸 자꾸 우겨가지고 오도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 이럽니다.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왜 지들끼리 싸우겠느냐? 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그럴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귀신이 쫓겨나간다면 그 귀신의 반대편이 들어왔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마치 뭐와 같으냐면 빛과 어두움을 보십시오. 빛이 비치는 곳까지는 어두움은 쫓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안 들어온 자리까지는 어두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은 섞여 있지 못합니다. 그렇죠? 빛이 들어온 만큼은 어두움은 쫓겨나고 어둠이 와 있는 만큼은 빛이 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 것 아니겠느냐. 그러시면서 남의 집 물건을 뺏으려면 그 주인을 꼼짝 못하게 먼저 항복시켜야 물건을 뺏어올 것 아니냐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끝을 맺습니다. 이게 아주 귀중한 힌트가 있습니다. 즉 기적을 일으키는 일들, 특별히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복음 전파와 함께 등장하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이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과 죄악에 종된 자들입니다. 우리를 주께서 구원하시려면 먼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주인을 쳐서 항복시키기 전엔 우리를 자유케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동의하고 항복해서 마음에 감동하여 온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붙잡고 있던 주인이 우리를 붙잡고 있던 힘을 빼앗긴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구원은 이런 두 국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항복하고 죄인 된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의 돌이킴이 있는 것만큼 더 중요한 부분으로서는 우리가 모르는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던 옛날의 주인, 우리를 노예로 하고 있던 주인을 이 예수님께 오셔서 격파하고 쳐 물리치고 우리를 자유케 했다 그럽니다. 대표적인 설명으로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자유를 위해서 맨 처음 해야 되는 건 이스라엘 백성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를 치는 겁니다. 바로가 항복을 해야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얻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바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으며 저주와 심판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붙잡고 있던 사탄, 마귀의 무리를 쳐 물리치고 우리를 꺼낸다. 그 복음이다 라는 뜻이 이런 기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 갖는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근데 바로 이 대목, 이 부분, 이 권세에 관한 싸움이며 1차적으로 우리와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이 흑암의 권세를 깨뜨려 우리를 꺼내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에 가시면 구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표현된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구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동의, 우리의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말고 제3자끼리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하자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서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하는 데는 바로 이런 권세가 이양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신자란 이런 권세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병자를 낫게 할 수 있다는 권세가 아니라 바로 신령한 의미에서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유일하게 빛으로 생명으로 저들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빛을 비춰 저들을 쫓아내고 눈 멀고 귀 먼 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낼 수 있는 일을 부여받고 그 권리와 권세를 갖고 있는 자로서 서야 하는 이 특권과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것이 사도행전 3장 서두의 이 기적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불신자와 신자의 구별에 관한 설명을 조금 더 추적하기로 합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갑니다. 앞으로 조금만 몇 장을 뒤지시면 에베소서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1절 말씀부터 봅시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성경이 불신자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 중에 불신자들의 특징을 뭘로 얘기하느냐 하면 불신자들을 불순종하는 자들이라 그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쫓고 있다 그럽니다. 어떤 세력에 어떤 악당에게 사로잡힌 포로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가십시오. 17절 말씀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느니라. 여기도 나오죠. 총명이 어두워져서 깜깜해졌다라는 얘기와 무지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지하다는 얘기랑 어두움 속에 있다는 건 거의 같은 뜻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길인지 이런 걸 모르는 거래. 모르는 걸 의미하죠. 어두움 속에 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 무지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5장으로 가시면 에베소서 5장 8절로 가면 이제 이 말들을 불신자와 신자를 대비해서 하는 말로 합쳐놓은 구절을 만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불신자와 신자를 나눌 때 가장 대표적인 설명들입니다. 그러니까 빛이다 그런 얘기는 우리 마태복음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는 것은 그러면서 우리는 알고 있는 자들인 겁니다. 무얼요? 생명과 영원과 절대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은 모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복음을 내용으로 전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도입되곤 합니다. 기적은 이런 고소고 이런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체계, 너희가 알고 있는 가치, 너희가 알고 있는 영역이 전부가 아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바다 위를 걸었다. 물 위에는 물보다 무거운 건 못 든다. 사람은 어떻게 뜨느냐? 이런 문제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법칙이 전부가 아니다. 죽음은 끝이다. 근데 어떻게 살았느냐?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내세가 있다. 안진병이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요즘 같으면 외과 수술로 뭐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거의 불가능한 일들 중에 하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체계, 우리가 알고 있는 질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칙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만 갖고 다 아는 척하고 큰 소리 치지 마라. 너희가 무식한 거다. 너희가 어두움 속에 있느니라.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기적이 같이 도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코 우리 아픈 자식을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낫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걸 위하여 일체적으로 도입된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편안케 하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준비케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내 오른팔이 실족, 너로 실족해 하거든 어떻게 하는 게 낫다? 잘라버리는 게 낫다. 온몸이 성에서 지옥 가는 것보다 외파리로 천국 가는 게 낫다. 여러분이 편안해서 예수 믿는 것이 방해될까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편안하게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얘기하죠. 한번 해주시구나 그렇게 말해보시죠. 편하게 해주시면 내가 잘 믿나 안 믿나. 안 여태껏 안 해왔기 때문에 지금 그 꼴이 된 거라고요. 그래서 결국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세상 편하고 육신 편한데 예수 믿는 사람 보셨습니까? 드뭅니다. 사람은 육신 편하면 예수 안 믿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급해서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혹 세상 자리에서의 불편함과 아우성이 있다면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이 더운 날 이 자리에까지 오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만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6장으로 가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 자신을 부르신 주님의 부름에 관한 설명 속에 이 부분이 아주 뚜렷하게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이제 주님을 만난 장면입니다. 그걸 자기 입으로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일.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 증거라는 것은 무감각하고 관심 없는 한 영혼을 가서 가진 수단을 써서 녹여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는 작업이 1차적으로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증거를 방법론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외로우십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병 중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사업에 실패하셨습니까? 교회로 오십시오. 이건 분명히 전도의 좋은 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내용이 되면 전 싫습니다. 그건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은 결단코 우리의 세상 삶을 편하게 하며 세상에서의 승리를 약속하는 어떤 비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세상 살이 너무 재미있고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가진 수단 방법을 다 써서 사탕 발림을 해서 예수를 믿게 꼬여내는가 하는 일로 모여있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명한 일은 우리만이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서 저 악한 무리들이 자기 휘하에 눈 멀게 하고 복음을 못 듣게 그들의 재산을 지키고 있는 곳에 우리만이 돌격대로 유격대로 그 흑암의 권세 속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특공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르는 곳에 빛이 비치고 우리가 이르는 곳에 소금이 그 맛을 내고 우리가 들어감으로써 빛이 들어감으로 어두움이 도망가듯이 먼저 객관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권세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가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교회가 이런 조직체라는 의미에서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란 집단으로 모이든지 신자라는 개인으로 존재하든지 모든 신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 권세를 가졌으며 이 책임을 가졌다는 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 곳에서는 여러분이 대하는 한 심령 앞에서는 저들을 붙잡고 있는 권세들이 흑암이 여러분을 두려워하여 도망가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은 모든 사람 앞에 은과 금으로서 대비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으로 대비되어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배운 것보다 내가 더 배우고 너희가 가진 것보다 내가 더 가짐으로써 하나님이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그들 앞에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책임과 특권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여야 되고 여러분 개인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신자의 책임이고 권세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5장으로 돌아가시면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5장 15절로 갑시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것이 모든 신자의 오늘날의 책임이고 권세입니다. 이것 이외에는 신자가 신자로서 서야 할, 존재해야 할, 살아야 할 아무런 이유도 내용도 없습니다. 이것을 뺏기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내버려져 밟히울 뿐이니라. 오늘날 교회가 꼭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신자가 꼭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 어떤 영적인 충격이 있습니까? 교회와 그 많은 십자가와 그 많은 목사와 그 많은 신자들이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 내지 5분의 1에 육박한다는, 천만에 육박한다는 이 신자들이 신자로서의 어떤 영적인 충격력과 생명의 신선함을, 그 힘과 권세를 유지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타락상의 한 가장 중심되고 중요한 약점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잃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많은 분이, 저희 교회에 그런 분이 많으니까요, 구경만 하러 오셨을 수 있습니다. 설교가 좋다며, 그 교회는 다르다며, 이게 다릅니다.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과 분명히 다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늘 오실 때마다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저한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원이 더 주를 담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충성되이 한 것으로 만족하기까지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하여 화가 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 보러 와준 게 어디냐는 식으로 온다면, 헌금해 줬다는 것으로 떳떳한 납작으로 돌아간다면 정말 싫습니다. 갈 때 헌금 다시 갖고 가십시오.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 이 직업으로 인하여 밥 벌어먹기 위해서 교회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자답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신자답게 사십시오. 머리에 띠띠고 혈서 쓰고 나가서 아우성치지 말고 신자답게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 회사와 이웃 앞에 저 사람 분명히 다른 사람이라,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이라, 은과 금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지적을 받아내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은 나사렛 예수인 것을 증명해내십시오. 그것이 되지 않는 동안은 될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세 번 해서 안 되면 네 번 하십시오. 500번 해서 안 되면 600번 하십시오. 될 때까지 하셔서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시고 세상 앞에서 여러분이 비치고 소금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애에서 체험해내십시오. 그것을 하기까지는 여러분은 사실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을 경건으로 신령하게 약속 위에서 든든한 믿음으로 여러분을 단련하시고 실천하시고 그리고 좌절하시고 갈등 속에서 울고 불고 하셔야 됩니다. 그 일이 없기 때문에 기도도 없고 가슴 아픔도 없고 슬픔과 좌절이 없으니까 대신 기쁨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몽땅 모여서 서로 그럴듯한 얼굴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히히 웃고 헤어져서 서로 편안하다고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는 예수 믿지 맙시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 여러분이 내어주는 유일한 것이어야 되고 모두가 여러분에게 그것만을 얻으러 모이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제부터 새로운 결심과 각오와 충성을 주 앞에 약속하는 그런 기억할 만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힘, 영원한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우리의